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방구 낀 놈이 성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사성어 가운데는 적반하장이다라는 말도 있고요. 여러분, 이 말들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본인의 잘못을 덮고 싶어서 더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입술로 말로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하고 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께 대적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명령 지키는 건 무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15절 말씀에 가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시험하는 사람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을 받고 번성하고 재앙에서 벗어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가만히 이 말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이 말들이 맞는 말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제한속도 안 지키면요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정직하게 살지 않고 사기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정말 신실하게 사는 내 자녀들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예수 믿는 것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 왠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적당히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내 시선으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그 많은 자손들을 다 보았나요? 그럼 아브라함 죽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손을 받겠습니까? 겨우 이삭 봤을 거고요. 에서와 야곱까지는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보지는 못했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눈에만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의 전부도 아닙니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빙산 같습니다. 여러분, 물 위에 보이는 그 빙산은요, 빙산 전체 크기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0분의 9는요, 물 속에 있어서 전혀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약속들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내 눈앞에 현실만을 바라보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앞에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입술로 범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말로 대적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쌓인 것이 입술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하나님께 범죄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냥 내버려두고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땅이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땅은 잡초가 무성한 묵은 땅이 돼버리고 맙니다. 한번 이렇게 묵은 땅이 되고 나면요, 씨앗을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거든요. 마치 길가에 씨앗 뿌리는 것처럼 묵은 땅이 돼버리면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겁니다. 아,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나? 불평하면서도 막 찔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점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이 점점 더 딱딱해집니다. 나중에는 원망을 하면서도 아,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지도 않고요.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점점 굳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 상태가 그렇습니다. 원망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아예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굳은 땅을 고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굳은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려면요, 그 땅을 갈아 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물을 촉촉히 공급해줘야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마음을 점점 더 딱딱한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그 마음밭을 갈아엎었어야 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마치고 하나님 앞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눈물로 구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들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렇게 찾으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은혜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려주시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묻은 땅 굳어진 마음들은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기경해야 되고 비처럼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좋았던 그 마음밭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로 매일매일 내 마음밭을 촉촉히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점점점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다른 사람의 말에도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 내 선입견만을 주장하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오래하며 오래할수록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 기준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의로움에 익숙한 자들이 아니라 죄에 익숙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으로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날은 은혜가 충만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마음밭을 갖고 거기다 씨를 뿌리다가 어떤 날은 시험에 들었다고 그냥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냥 드라마를 보고 쇼핑을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 그러면서 내 마음을 점점 딱딱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아예 하나님 외면하고 아무런 찔림도 아픔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무뎌진 채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은 분명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 마음밭을 아름답게 가꾸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하고요. 때로는 내 마음의 상처도 쓴뿌리도 제거해야 되고요. 박혀있는 그런 돌들도 마음에서 제거하면서 매일매일 마음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불평하고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의 단비를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발버둥 쳐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밭도, 그 전까지 잘 가꾸어 왔던 우리의 마음밭도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우리도 모르게 한순간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다 쓸어버리시지 않고 너희들이 요런 잘못들을 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대적하는 자 벌하는데, 잘못하는 자 심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보십시오. 주님은요, 대적하는 그 사람조차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걸 기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한결같습니다. 에스라서 묵상할 때도요, 돌이킨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고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아들로 삼아주셨고, 머리가 밀린 삼손에게 다시 힘을 허락해 주셨고, 실패한 다윗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심판하는 것 그리고 벌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는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돌이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다시 비처럼 은혜를 내려주시고, 딱딱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다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마음밭에 오늘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완악한 마음을 품고 마음으로 입술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삶을 통해 귀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 땅의 국민들 기억해 주시고, 더 이상 가족이나 이웃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이제는 속히 전쟁이 끝이 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람 국가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께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주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말씀 붙잡고 살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 다 아뢰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